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몇 가지 실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그 실수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어떤 모습들을 고쳐야겠다를 잠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하지 말까요를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자기의 병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 진영을 흔드시고 그들의 땅을 흔드시고 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을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울이 그 상황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분명히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왕인 자기는 이 전쟁에서 딱히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왜 갑자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모두 다 금식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가 뭔가 거룩하고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척을 해서 요나단에게 쏠렸던 그 관심을 다시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금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안 먹고 싸움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뺏었던 소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고기에서 피가 다 빠지는 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피채 먹게 되는 거죠. 사울은요, 쓸데없는 규칙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저지르게 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군사들에게 이제는 밤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금식은 선포했지만 그걸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요나단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에게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정과에 집착을 할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을 먼저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도 두려워하면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들 공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그치니까 백성들은 반대하지를 못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 공격하는 게 맞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뜻을 다 정한 후에 하나님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는요, 이미 자신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컨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저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할 길을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막 문지르면 나와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장만 찍으시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이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지는 않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했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실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거절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요, 나는 죄가 없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죄가 있나 알아보자 이런 말 못하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가 있나 알아보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 더러운 세리들이랑 나는 다르다라는 말이 그 기도 안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의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결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죄인을 찾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죄인을 찾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더 큰 실수를 합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뭘 했죠? 처음에는요 우리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말로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죄가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죠.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산꼭대기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말을 하다가 점점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나단에 대한 자기가 요나단보다 이 전쟁에서 별로 먼 게 한 게 없다라는 시기심, 질투, 부족함에서 사울의 이 모든 마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이 꼭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더 공격하려는 사울의 마음에 침묵으로 응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아, 이 정도면 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그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마음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이 걸렸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자 사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요 지금 아들인 요나단을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 앞에서 선언해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 맹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그거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반복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요,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세웠던 공적들, 자기보다 요나단이 인정받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죽여버림으로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모습이랑 똑같은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죠.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왜 불쾌하고 왜 심히 노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고 자신보다 요나단이 더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죽으면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욕심이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기준에서 보면 요나단은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던 요나단을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란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란과 핍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서 사자 입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삼키려는 수많은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앞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잘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잘 막았거든요. 어쩌면 사사시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사울의 다스림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결국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집회와 블레스드 컨퍼런스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